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을 밝히 우리 예수님과 그 나라 중심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님께서 주장하시고 모두가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네요. 2014년도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 마지막 주일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할 수 있도록 또 대여빌로 교회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설교를 하는데 이 마지막 설교의 주제가 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던 고난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서 마음이 제가 무거운데 사실 말씀이 끝나면은 아, 이 고난이라는 게 무거운 주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본문을 이 16절, 17절, 18절을 제가 읽었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구절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하기보다는 이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관계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제설교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인과 이 고난이란 주제가 서로 따로 분리되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하면은 고난받는 삶 이게 딱 수식어로 따라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17절 중반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면은 그 자녀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잠시 신약성경 전체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고난의 주제를 본다면 이 공관복음인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만 쫙 보면은 고난의 주제가 거기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살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주 확실하게 그려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고난의 주제가 그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에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난과 또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무슨 서신이라고 불립니까?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예수 그리스도를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파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디모데 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히브리서는 11장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복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계시록도 고난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만 몇 구절만 찾아봤는데도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과 이 고난의 주제가 따로 떼어놔서 생각할 수 없을 것만큼 선택도 아니라 must 확실하게 분명히 고난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세상도 이렇게 고통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1절 22절을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리스도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두 고통 사이에는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서 고통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과 고통 속에서 아파야 하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예, 그것은 창세기 3장에 우리 죄를 지은 인간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이 이 사람에게뿐만 임한 것뿐만 아니라 만물의 모든 만물에 대한 저주로 확산이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야 했고 사람은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죽고 또 신음하고 또 전쟁과 기근과 기아에 시달리는 혼돈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세상에 피조물들은 죄 아래서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저주에 심판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하셨는가? 죄라는 것을 들어오게 하셔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고 세상은 이렇게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런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짓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은 피조물과 그 모든 삶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한 악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교리문답 저희가 배운 것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입니다.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시편 145편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성에 은혜로우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도하신 것도 아니고 즉 죄의 조상자도 아니시고 또한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셔서 죄를 조성하지 않으시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신 것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시고 이제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여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또 들으면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알레르기 반응처럼 나타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 악을 세상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셨느냐 또 이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가면은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답을 좀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 믿는 사람이 집요하게 물어볼 때는 그 우리 소교료 문답까지 얘기하는 것까지는 대답을 해주면은 괜찮은데 거기 갖고 딱히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왜 허락을 하셨느냐 그러면 참 답답할 때가 있죠. 대답을 잘 못할 때. 그러나 사실 저희가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도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들의 그 이성에 합당하면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두려워할 것은 없지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답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을 이해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다 의논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섭리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 이끌어가시는 세상, 즉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악을 세상에 허락을 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 또는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의 좀 마음과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악을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것을 듣자마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이 악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나 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맞죠? 예, 부정적인 거죠. 나쁘죠? 악이라는 것이 나쁘고 파멸을 가져오고 부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쁘고 항상 파멸로 가져간다는 것은 인간들만 사는 세상에서는 그 결과가 그렇게 갑니다. 항상 나쁩니다. 하나님을 아예 제외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이 인간만 생각할 때는 그 악이 분명 파멸을 가져오고 부정적인 것만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섭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에서는 악은 늘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세상에서의 그 악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악이 왜 존재해서 세상이 시름하고 우리의 고난이 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 내실 정도로 전능하시고 선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악의 존재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 내실 수 있는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셨기 때문에 또 실수하셨기 때문에 악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으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섭리하는 과정이고 또 섭리하는 과정에서 실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평안도 지으시고 환란도 지으시고 기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악을 대면할 때에 고통이라는 것을 때에 쉽게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악은 악이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이 순간만 넘기기를 내가 이를 악물고 극복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파멸과 부패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한 결과를 내는 것은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경험을 하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목적이 있으셔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능력 아래서 이 세상에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도록 죄를 질 수 없는 즉 선만 행하도록 창조해 놓으셨다면 이렇게 참 병 중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심어는 사람도 있고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또 보게 되고 이런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아예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면 아예 악을 지을 수 없는 선만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좀 그럴싸하게 들리십니까? 결국은 이것은 인간을 선만 행하는 인간으로 프로그램화를 시켜달라는 것인데 칼빈주의를 사람들이 들을 때에 거부반응을 또 하는 것 하나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를 들었을 때에 거부반응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칼빈주의가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니까 아주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자유의지하고 틀리죠. 잘못 이해를 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 그 사람들이 칼빈주의가 아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자유의지는 밥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드는 거, 내가 앉고 내가 일어서는 거,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유의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한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러한 자유의지가 없이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라면 그럼 나는 로봇이냐? 지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종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니 그럼 나는 로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난 정말 싫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가 아는 자유의지가 아니죠. 그렇죠? 저희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능력을 주셔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활용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소리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로봇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즉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질 수가 없고 선만 행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모든 것이 만사오케 아니냐 이런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너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처음부터 선만 행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그것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만 행하는 인간으로 프로그램화 되었다면 그거야말로 로봇가 아닙니까? 그렇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선만 행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의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로봇가 된 거죠. 무슨 로봇? 그냥 선만 행하는 로봇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소리나 저 소리나 똑같은 소리인데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이냐 하면은 불평하는 인간이 왜 선만 행하도록 하는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라고 반대로 불평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정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만 행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면 그것이야말로 로봇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즉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의지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섭리하도록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 저희는 이 창조와 죄의 허락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고난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이성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다라는 것을 새겨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 아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능력의 결과로 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욥기를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탄과 사악한 세력조차도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형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비록 요셉의 형제들이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비록 왜 하나님께서 악의 사실을 허용하셨는가 우리에게는 신비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절대로 불합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는 수준에서 어떻게 이러한 대답에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중심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에게 들은 처음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저희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세상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예수님입니다. 왜? 성경 중심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역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돼야 되죠. 예,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을 같이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당신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세상을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최초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가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 세상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이 정확하고도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상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는데 이 영광과 고난을 같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고난을 주제로 얘기하지만 고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항상 얘기할 때는 같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와 고난을 뗄 수 없듯이 고난과 영광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은 죄와 고난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즉 영광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광의 참모습, 참성격은 고난에 의해서만이 이해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께서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어떻게 맛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맛보셨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무 맛보지 않, 너무 막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어떻게 맛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전제로 해야 이것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아프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파야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야 하나님의 용서도 맛보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선만 행하도록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로봇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되는 로봇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맛보느냐 이거죠. 이 모든 것, 즉 용서와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아픔이라는 것을, 고난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것이죠. 여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죄와 고난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그 영광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냥 이 죄와 고난과 영광이 우연히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써 큰 그림에서는 그것을 보시고 십자가를 중심에 두시고 고난과 영광을 깊이 있게 하나님이 관계가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악과 고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그리고 섭리 아래 이 모든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작정하신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허용이 없었다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중한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히 부어주시는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사랑하는 장로님이시고 저희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준비 있게 하셔서 이렇게 돌아가신다 준비를 하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지막 말도 한마디도 못 나누시고 그냥 아침 잘 드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이 슬픔이 두 배가 되더라고요. 준비하게 한 게 아니라 마지막 한 것도 한마디도 못하고 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아픔이라는 것이 두 배가 되는데 이 장례식 절차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데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참 저처럼 이렇게 벌써 부모님을 여우신 분들은 그것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말로만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데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아버님을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그 아버님의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현실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님이 보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된 장로님이 아버님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동시에 또 부끄러웠어요. 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것이구나. 제가 위로를 또 하고 또 목사로 또 위로의 말씀도 전하고 했지만 사실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 그 천국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천국의 위로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이구나. 내가 받는 이 천국의 위로가 이 정도로 강하고 이 정도로 심금을 울리고 이 정도로 죽음까지 압동하는 위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기쁨으로 위로의 말씀을 하지 못했던 이 목사로서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 죽음을 복되게 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죽음을 압도하는 사랑을 주시고 죽음을 압도하는 위로를 주심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실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하심에 초점을 두게 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사랑과 이 위로는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까? 이전엔 도저히 맛볼 수 없던 그 위로, 천국의 위로. 막상 당하고 나니까 아 이것이 천국의 위로구나 라는 것을 무엇을 전제로 제가 확신하는 그런 위로였습니까? 아버님의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그렇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 믿는 자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의 그 사건이 최고의 위로고 최고의 사랑이며 최고의 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밀어낸 여러분과 저에게 초점을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환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무덤에 눈을 두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마리아 입에서 라보니어 하는 기쁨과 감격과 그 놀람을 그 놀람의 외침을 주신 예수님. 무엇을 전제로 한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가 되지 않았다면 그 감격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초의 것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한 기쁨과 감격과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고 계셨고 지금도 시켜 가시고 또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시는 세상에 십자가를 두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하셨을 때는 하나님도 계산을 하십니다. 성경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산을 하시라 하십니다.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산을 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에 그 역사를 보시면서 인간을 그냥 선만 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아픔과 죽음과 지옥과 이런 것이 없도록 그냥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로봇처럼 선만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아니면 자유의지를 주시고 악을 허락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축복과 용서와 위를 맛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더 목말라게 하느냐. 그래서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고 기쁨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하느냐. 계산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작정하시기로 계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인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하여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로 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것 뭐 제 생각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도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리다. 여기 이 땅에서 받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 했습니다. 영원의 영원한 영광, 잠시 받는 환난, 개선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은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심지어 죽음까지도 아주 경한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도 아주 경한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이 더 큰 것입니까? 영원한 영광이 더 큰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서도 잠깐 고난을 받아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사랑에, 영원한 안심에, 영원한 위로가 더 위대하고 더 좋기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세상에 십자가를 중심에 두시고 악을 허락하시면서 여러분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더 확실한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 맛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과 고난을 분리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한 가지씩 문제가 다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제가 광고만 들어도 참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산 넘으면 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중심에 두시면서 여러분의 그 고난의 삶으로 초대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그 삶이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위로를 주시려고 천국의 위로와 은혜와 자비를 주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심이 보이시느냐 이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죽음까지도 압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죄는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천국, 지극히 큰 영광이 확실히 보이는 천국,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심중에 있었던 핵심입니다.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고 믿는 자들만이 보고 깨달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그냥 그들은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 이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신음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섭리 가운데 십자가로 인해서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고통하고 똑같이 신음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고통하고 그렇게 아파하는 가운데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희의 입술로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고백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십자가만 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하는 방법이구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계산의 방법이구나. 이것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아, 하나님이 이 미련한 나에게 그러한 위로를 맛보게.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은 알았지만 그 사랑을 정말 깨닫게 위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붙잡으시면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그것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고통에 섭리하시는 역사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복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과 그 능력은 교회를 창조하셨고 교회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데오빌로 교회를 천국 현실로 이루어 놓으셨고 그 교회를 보존하시고 그 교회로 궁극적 영화를 이루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똑똑히 보시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나가 아니라 우리이며 우리가 함께 그 천국의 위로로 그 천국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힘을 주며 같이 나가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붙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이 생명이 죽어가기까지 하는 악을 왜 허용하셨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힘들지만 예수님만이 열쇠이고 그리고 생명이 그렇게 쓰러져 가며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할 수 있는지를 답을 주셨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입니다. 이거 붙드시고 이거 묵상하시고 한 해를 마감하시면서 이제 한 해를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한 해를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서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 현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에는 그때에는 이 모든 악, 모든 고난이 다 삼켜질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고난받으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이해하심으로 우리가 받는 고난을 잘 해석하셔서 고난을 받으실 때마다 이때가 나에게 주신 참 믿음을 증거할 때다 라고 붙잡으시고 그 믿음을 잘 표현하시고 증거하시며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 비밀의 계획을 미련한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하시는 그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원한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고 그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고통과 섭리의 관계에 대해서 참 지극히 작은 부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전제로 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더 가슴 깊이 새기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늘 죽을 때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때 하나님이 최고의 그 사랑을 부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끌어가시는 역사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며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깨닫는 세상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며 기쁜 시간이며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2장 같이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